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꾸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대체로 창세기를, 이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첫날, 새해 첫날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이 창세기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좀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것은 이 창세기 1장을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대 과학적 이해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의 질서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것이고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신앙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또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의 원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설을 세울 때에 그 가설을 자신의 신념 위에 세우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다 올바른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과학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을 탐구하려고 할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떤 해결책을 말할 때에 미신적인 과학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의 기원, 물질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 없이 그것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의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 물질은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다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빅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제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그런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탐구하려고 할 때에 매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또 하나의 미신을, 과학이라는 미신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과학과 그 과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미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의 질서를 탐구하는 뿐이지 이 존재하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이 창조가 믿음의 영역이며 인간의 사고나 연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영역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앙의 영역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안다, 우리의 연구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분명히 창세기 첫 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그가 얻은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창세기의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것을 그 모든 형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당연히 말로는 대답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기계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삶의 도구들 속에서 인간이 더 우월해 보이고, 그리고 과학이 우리의 삶에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우리가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리석은 기대와 어리석은 집착과 어리석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근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어떤 창조론을 말하는 이론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그때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이나 말씀해 주셔서 네가 보는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 모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물의 지배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이 희미하게 의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우상으로 바꾸어서 부르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존재,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인류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온 인류는 정말 또다시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실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온 세상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낼 한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존재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한마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보면은 이 창조 사역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뒤에 14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이 빛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고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9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발광체를 만드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넷째 날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보시면은 20절에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24절에 보면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의 기사를 곰곰이 읽어보면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은 놀라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돈 가운데서 우연히 질서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생명체들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적자 생존을 말합니다. 그게 환경에 적응한 것들이 살아남아서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생명체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이 놀랍게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적인 간섭과 질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기사에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읽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한 구절을 읽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의 지혜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머리는 크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신관을 다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우스운 신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비록 오늘날에는 고대 어리석은 신들이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과학에서도 창조를 신화로 생각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으며 인간도 우연히 진화한 존재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이 과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보는 세계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내용과 그 구성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사람이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의 적자 생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뛰어난 환경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에게 복종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들을 자신의 먹을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신을 생각할 때에 신들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귀찮은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인간이 신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바치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신관과 세계관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것을 받으시기를 받아야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과 동일하지 아니야. 너무나 특별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저 이 세계 속에 던져진 한 생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삶은 지극히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한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창조된 인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것은 그저 넓은 수면 위에 이 한 줄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이미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창조된 세계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창조된 세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위에 처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아직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구름이 가리우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독수리가 비행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빛이 비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폭풍과 같은 위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였던 하나님의 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온 세상을 만물로 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1장 2절의 말씀에 바로 알파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세계 안에 창조된 세계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나타나 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시며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파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가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의미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메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과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 심판을 시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분이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이었다면 우리 조상 아담은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먹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경우에는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사망의 선언과 그리고 영생이 이 언약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창조된 세계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생명, 더 나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언약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곧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언약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사역이 피곤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까? 7일에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정점에 안식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가 의도하신 영원한 안식, 오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궁극적인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이 창조의 완성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에 그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던 것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6일 동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그도 안식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창조 세계 완전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아담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아담과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언약으로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안식일, 즉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즉 행위의 언약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즉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메가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아담과 창조된 모든 세계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지키지 못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바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가 이 창조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피조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일의 안식에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완성된 세계를 보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궁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위에 앉아계신 왕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자신의 왕국으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발등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인간과 맺은 은약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너무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오메가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으로 끝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창조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계가 완성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이 영광의 왕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은 이 영광의 왕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은 혼자서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보좌에 앉으신 왕에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으며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섭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이해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에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완성자이시고 장차 하늘과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